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복된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허망한 대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였으며 세상 사람이 높게 평가하는 것에 저희 마음이 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 잣대로 평가하였으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 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관리와 발전을 위해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사 저희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 발걸음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연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셔서 여름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교역자들이랑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바로 사무실로 오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책을 이렇게 당연히 발전소 쪽에서 이렇게 절두산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윤지은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하셔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편의점 앞에 있는 이 광고 문구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강전 마지막 편의점. 그래서 이 편의점을 놓치고 한강을 가게 되면 한참 동안 곤란해질 테니까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라. 일종의 이제 조바심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라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도피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설명이 신구약 통틀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지명이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오늘 20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더 이상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설명을 놓치면 향후 몇 년간 교우님들은 도피성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장을 했던 게 2020년 4월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다음번 도피성까지 우리 건강하게 만나요. 조바심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단어도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긍정의 언어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쇠사슬, 거룩한 낭비. 오늘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 도피성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조바심으로 은혜가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살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등장하는 요 위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의 위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여기까지 일단락 짓는 곳이 여호수아 19장의 이야기였고요. 교우님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장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무엇인가의 첫 번째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 제도가 제일 먼저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 20장인데 그 20장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도피성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절대로 가볍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2025년을 살아가는 저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우리가 쓱 지나가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좀 성경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이 1절 말씀의 이르시되를 살펴보면은 이 앞과 뒤로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으로만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2장과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6장에서 12장 1일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고 또 13장에서 19장 1일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렇게 기업 분배하는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구약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범위를 보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게 290여 년 만에,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과 가나안을 약속하신 지 40여 년 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과 또 한 나라를 향한 거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도피성이 선포되었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래서 그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는 이미 민수기 35장과 또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한번 다뤄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는 9절로 간단하게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도피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마인드 차원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문에서 이 도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피라는 말은 도망간다 이런 의미의 어떤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요,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요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도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도 민사, 형사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출애굽 후반부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 그러니까 우리 현대 형법으로 치자면 과실치사죄죠. 이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때에는 출애굽기 21장의 규례대로 회막들 안에는 번제단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도피성처럼 자기 목숨을 보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규례는 광야에서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왜? 회막은 회중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중앙으로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뛰어가서 회막 안 번제단으로 가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그래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 회막 생활을 중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어 갑자기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 넓은 지역에서 회막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여러 곳에 이렇게 지정하게 하심으로써 과실치사의 죄를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네, 피해 보복을 당할 중대한 범죄의 외형은 가졌으나 실제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네, 고의가 없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 실수의 원문적 의미가 길을 잃다입니다. 길을 잃다.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은 상태, 길을 헤매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길을 잃은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한 피난처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과 같은 이 형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뭐 과학 수사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이게 과실치사인지 아니면은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살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확립되지 않은 시기여서 가해자에 대한 심판권을 피해자의 친족이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일이 왕왕 있었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피해 복수가 남용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억울한 죽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도피성의 구체적인 실행 규례가 4절에 소개됩니다. 본문에서 이 성읍에 들어가는 문, 요 문어기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문어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성문 고 바로 앞 이런 뜻입니다. 성문 바로 앞. 예. 정확하게 성문 바로 그 앞 이런 느낌이에요. 원문에서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가 목숨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성문 고 근처 이런 곳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정확한 특정해서 성문 바로 그 앞에 서야 된다. 지금 원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뭐 상업적으로나 뭐 아주 중요한 공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성문이었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성문 앞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뭐 사건을 판결하거나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들을 할 때 이 장소들이 종종 드러나죠.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요 성문 앞에 딱 서서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절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고의로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체포를 해가지고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줘서 피해 보복자가 알아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요 우리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이 귀가 등장하죠. 귀, 이 귀.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에 말한다. 그냥 단순히 장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의 귀에 말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 고의 없음을 증명할 때 단순히 아우 내가 죄 없이 고의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사건 정후를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서 내가 정말로 고의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반증하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장로들의 귀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들에게도 어떤 책임을 묻는, 의무를 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향한 명령과도 같아요. 재판권을 가진 장로들에게 사건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자비의 의무를 행하라.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이것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고 듣다의 의미를 넘어서 약한 자의 처지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부위가 요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라는 의미를 4절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은 도움을 구하는 가해자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는 내어주지 말지니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로는 절대로 문을 닫지 마라 이 뜻이 됩니다. 절대로 문을 닫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 피해 보복자가 막 쫓아오고 있을 때 이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문을 열어두어라. 언제든지 도망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라. 무제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장로들이 힘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맥락으로 신명기 19장 3절에서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놔라, 잘 정비해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망자들이 원활하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를 매년 정비해서 시인성을 날마다 살리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를 위한 배려장치가 이 도피성의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은 이런 겁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순 명료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걸 하죠? 전화번호 119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이렇게 정신도 또렷하고 명확하게 일처리를 잘하지만 당장 내가 혹은 옆 사람이 피가 낭자하게 흘리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면 이제 패닉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조차도 일단 119를 누르기만 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그러한 상태로 항상 준비하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본문 6절에서는 도망자가 도피성을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좀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재판을 받아서 고의 살인이 아님을 확인을 받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죽거나 이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6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본문에서 요 두 개의 조건을 접속사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도망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로 연결되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and.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더 도피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민수기 35장 32절에 따르면 도망자가 고의살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에게 다시 넘겨줘야 되고요. 과실치사죄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과실치사로 밝혀지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실치사죄로 인정을 받아서 도피성에 살고 있다가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도피성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정확한 도피성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두셨을까? 이 도피성의 정신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해서 세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고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격리된 곳에서 좀 근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도피성 제도의 정신이죠. 우리 인간 참 악하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화 때문에 교양 있게 우리가 참 예의 있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복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어느 선배 목사님 말씀대로 국가대표급 죄인. 죄 짓는 걸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메달리스트급으로 죄를 잘 짓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벌하지 마라 이렇게만 딱 꺼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이 이렇게 나 무죄하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나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이것을 악용하여서 피해자 가족 앞에서 활보하면서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 가족들 끓어오르는 피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불타오르는 복수의 감정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리와 근신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반성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의 정신입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 형법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 아주 재밌는 공정하고 탁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가해자의 속박이 풀리는 시점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언제입니까? 가해자의 모든 묶임과 속박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풀려지는 것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대표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가 죽을 때 누구의 죄도 같이 짊어지고 죽는 겁니까? 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해자에게 주는 어떤 제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도피성 제도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국가가 소유한 심판권을 피해 가족이 넘겨받아서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우리가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이 자력구제는 복수의 달콤함을 누리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 제도죠. 가해자를 향한 악감정 때문에 냉정하게 잘잘못을 판단하고 따지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과도한 복수를 단행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 일어나죠. 살인은, 복수는 그 다음 스텝 뭡니까?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고 살인이 살인을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동족이 동족을 죽이게 되는 멸망 공동체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파별 땅 분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리마인드 시켜 주신 것입니다. 형법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에 대한 자력 구제가 남발될 경우에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그 땅에서 피로 얼룩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는 자책하고 근신할 시간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복수를 멈추고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함으로써 구원 공동체를 보존케 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요 공동체를 살리는 요 도피성 어디에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 도피성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서 세워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게 요단 서편에 위치한 도피성이고 그리고 베셀, 길라라못, 바산, 골라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요단강이 요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요 양쪽에 세 개씩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요렇게 도피성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들을 실제로 이렇게 지대로 찍어보면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대로 찍어보면 대략적으로 한 두 개의 지파씩이 덩어리를 뭉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지파의 영역의 중심부에 대략적으로 중심부에 도피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또 다른 지대들보다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디서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도피성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또 앞에서 말한 대로 길도 잘 닦여있고 표지판도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119 누르는 것과 같아서 그죠?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때 긴급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중앙으로 일단 높은 곳으로 달려가면 거기에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도피성의 은혜 오늘 9절에서 누가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만 갈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장기 거류자들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거류하다라는 요 말은 원문으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동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에 대해서 배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동일한 자격을 준다 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거류민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나그네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도 너희들도 그때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보거든 너희들 그때 그 시절을 잘 생각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좀 잘 돌봐줘라.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방인과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똑같이 무엇을 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자격과 공로와 신분을 묻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 제도를 몸소 실천하고 또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언젠가 이 도피성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부분의 율법들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 대망 사상을 무르익어가는 쪽으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실제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살려줍니다. 그것도 엄격히 재판을 받아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받은 사람만 살려줬어요. 반면에 신약의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와 우리 교우님들 고의범이잖아요. 그죠? 고의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항상 메달 따오는 그런 고의범이 우리인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갔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고의 범죄자로 판명난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벗어날 유일한 도피성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025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성경 공부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한 발짝 더 나가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버랩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주님께 받은 도피성의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제물포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정동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고종이 그때 덕수궁에 살고 있었으니까 덕수궁 주변에 외교관들이 살았겠죠. 그래서 외교타운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워낙 치안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외교관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아마 아펜젤러 선교사님 정동 지역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동에 가보면 초기 개신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1885년에 입국하신 그 해에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정동제일교회, 지금의 정동제일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 정동에서 1897년에 붉은 벽돌로 세운 서양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 예배당을 세우십니다. 이걸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개척하신 게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웠던 조선사회를 향하여서 돕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하시고 또 문서 선교를 위해서 산문 출판사를 설립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떠한 인간적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동제일교회 1926년에 베델 예배당이 증축되면서 두 번째 머릿돌을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머릿돌 지금도 베델 예배당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국내 성지순례 정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코스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서 저도 지금 몇 번 그 머릿돌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한자로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아, 읽는 순간 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량 활수 기갈자래. 1926년에 중축하면서 두 번째 머릿돌을 세우면서 이 머릿돌에 어떤 글을 써야 할까라고 그 당시 목회자와 그 당시 교회 교우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문구가 뭡니까? 진량 활수 기갈자래. 무슨 뜻입니까? 진양, 참된 양식과 활수, 생명의 물이 여기 있으니 기갈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레, 오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로 머릿돌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일제 억압으로 숨조차 쉬기 어렵고 어둡고 어두웠던 조선 사회를 향해 선교사님들이 개척하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도피성의 역할을 너무나 잘 드러낸 문구라는 생각에 눈물이 살짝 고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양화진 홀의 입구에 들어서면 캄캄한 공간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하나님이 조선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보내주셨고 또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선교사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두운 조선의 빛으로 그리고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교우님들, 그들에게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안내하고 제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피성의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표지판을 정비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위치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말씀들 잘 마음에 새기십시다. 2025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허락되어진 도피성의 은혜를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범이며 주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했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심판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위해 절대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 도피성이 되어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둘러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피성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도피성의 은혜를 누린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닫고 도피성의 표지판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도피성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도피성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이 시대의 도피성의 표지판에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주님의 사람들과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남한 주간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